세계는요,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 6,09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백 년 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12,000개의 언어가 세상에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자가 없는 바람에 알파벳이 없는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문자, 알파벳이 없는 그런 민족이 많아서 그 언어가 보존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현재는 6,090개의 언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위클리프 성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클리프 성경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문자가 없는 곳에 문자를 만들어주고 또 문자가 있는 민족에게 또 이렇게 성경을 보급해주는 것이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요. 지금 현재 밝혀진 모든 언어가 세계는 6,090개 정도, 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까지는 2015년도면 이 모든 일들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100년에서 150년이 더 걸린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 소프트웨어나 이런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좋은 인포메이션들을 자꾸만 이렇게 서로 쉐어하는 가운데에 참 그전에는 가서는 평생을 바쳐서 선교사님들이 한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그 참 수십 년 만에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기술이 좋고 서로 그 쉐어하는 능력들이 발달을 해서 아주 쑥쑥쑥 그 언어 새로운 그 발견된 그 언어들이 있으면 그 언어를 성경 언어를 그 언어의 성경을 만들어서 민족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90개의 언어의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6,090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나 학자가 공급이 돼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것을 통해서 무슨 큰 수입이 있다든지 뭐 명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들께서 그 현지인처럼 누가 현지인이고 누가 선교사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완전히 그곳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언어를 무조건 번역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과 문화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또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선교사님들이나 그 학자들, 언어학자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만들어서 그 모든 6천, 7천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있어서 영어든 한국말로든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인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 성경이 우리의 한글로 쓰여져서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베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엄청난 노력을 동원해서 왜 이렇게 성경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가 축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세를 치르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할 때 여러분께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이후에 40일만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이 최후의 말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최후의 명령이요, 가장 큰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다 압니다. 많이 들었고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지만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주어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복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데 어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장 급하게 여기는 일, 그 중에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급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서를 제대로 알을 때 복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형식과 외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교회를 세운 것도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것도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도, 우리에게 사람을 주심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도, 직업을 주심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도, 허락하심도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한국에서 떠서 이 미국에 데려다 놓으신 것,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한 것,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투명해집니까? 확실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삶의 순서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설교하시고 온 성과 촌을 두루 돌아다신 이유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책을 팔고 물건을 팔기 위함이었습니까? 본인의 명성을 쌓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일대기를 적은 말씀을 마태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내가 복음 말고 누가 복음.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이러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네. Good news. 왜 기쁜 소식이고 왜 good news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너 살았다는 거예요. 너 죽었다가 아니라 너 살았다는 거예요. 넌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까봐 죄짓잖아요. 죽을까봐 온갖 일을 다 마다치 않고 하잖아요. 누가 총을 쏠 것 같으면 내가 쏘잖아요. 나 안 죽으려고. 심지어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만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면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나누면서 행복하게 떳떳하게 부모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무엇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은 어떤 때 받습니까? 책임을 완수했을 때, 못했을 때. 못했을 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아까 28장에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나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책망이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을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아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영혼이 혼이 떠나갈 것 같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문제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가면서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복음을 생각하지도 복음을 누리지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앗아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주고 바쁘게 만들고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이 나오죠. 작은 여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포도원을 들락거리면서 그 포도원을 언젠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냥 내버려 뒀는데 방심했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 작은 여우 정말 개한테도 어쩌면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여우가 꾀를 피우면서 아닌 척하면서 포도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도원을 허물어버립니다. 나중에 이름만 포도원인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뭔가에 중독하게 만듭니다. 중독하게 만듭니다. 일에 중독하게 만들고요. 어떤 취미에 중독하게 만들고요. 사람에게 중독하게 만들고요. 매스미디어에 중독하게 만들고요. 상처에 중독하게 만들고요. 자존심과 자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를 때로는 극단적으로는 중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땅까지 이르러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용지물의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상처를 받고 자꾸 시험에 들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분노에 떠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인도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정열을 우리가 바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어디에 우리의 삶을 바쳤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 악한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독사를 들어도 그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 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영생불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육이 온전히 부활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지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도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해보시려고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6,090개나 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세계 만방에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 말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100년의 세월을 단축하시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목표를 잡고 달려간다면 얼마나 손해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봐도, 꽃의 들을 봐도, 나무를 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는 이 말씀이 전해질 때의 마음이 구원받는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거기에 능력을 입히우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찌하여 멀리하고 어찌하여 이것을 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가 주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신비롭게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고 오묘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To be,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는 그냥 뒷방에서 손주들이나 키워주고 이렇게 평범한 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사모님은 목회가 비록 지금 힘들고 많은 문제가 쌓였지만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 대해까지도 주의 복음을 땅까지 이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이런 일들을 위하여 뒷받침하고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뒷방에서 손주들이나 보는 어떤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모님 목사님께서는 얼마 가지 아니하셔서 돌아가셔서 정말 오늘날 그 사모님은 뒷방에서 손주들만 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배 사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모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본인도 연재까지도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중에요. 그러면 내 말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느냐 안 쓰임받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관이 들어가느냐 안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멘과 노멘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리심산, 세일산을 나누어서 아멘하는 자와 아멘하지 않는 자를 나누어 세워보이는 그런 보기를 주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세상 일이 있고 복음 전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택해서 가는 자는 세상에 사라져갈 뿐입니다. 사라져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눈을 떠서 복음의 일에 눈을 뜨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일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그분들에게 그 놀란 생명의 역사가 놀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 삶이 은혜가 없고 내 삶이 공허하고 힘든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결과를 얻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복음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해야지 저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춤을 추고 걷고 뛰고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였을 때에 내게 은을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구걸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걷게 하였고 나중엔 뛰게 하였고 찬양하게 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었고 복음에 관심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었고 온갖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라면 어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요, 어찌 구원을 받은 자요, 어찌 창립 35주년에 맞는 교회에 합당한 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허다한 문제가 눈코 뜰 새 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렸다고요? 나는 이런 문제에 휘말리고 이런 문제를 판단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가 그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싹신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염려의 씨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근심의 씨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의심과 상함의 씨가 떨어졌습니까?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로 다 태워버리시고 갈아엎어 기경하시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 이제는 복음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쁘며 소모하며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 인생의 맛을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의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